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물론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성공하신 분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의 기준은 외형에만 있지 아니합니다. 외형만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제나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성공했느냐의 기준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느냐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나만의 일을 내가 얼마나 끝까지 잘 감당했느냐가 그 인생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몇 시간 전에도 당신 자신이 하셔야 하고 또 하실 수 있고 또 하고 싶으셨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신 그런 상태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 세상 떠나시기 몇 시간 전에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골짜기에 떨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이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드라크마 은전 10개 가운데 한 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한 개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또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간단히 알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겨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무로즈힐 공동묘지로 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셔도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어서 낙원으로 인도해 들어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사모와 함께 395번 프리웨이를 타고 비숍을 지나서 요세미티를 통과해 보았습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동네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산 비탈에 있는 동네인데 참 평화스러워 보이는 동네였습니다. 시간만 있었으면 한번 들어가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세미티를 통과한 후에 프레스노 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어느 산 비탈에도 파라다이스라는 산 동네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파라다이스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세 번 나옵니다. 파라다이스, 우리말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강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낙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로 나오는 곳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 속에 나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그가라고 한 그는 사도 바울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낙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중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쳐도 그 다음 내가 눈을 뜰 곳은 파라다이스이다, 낙원이다 라는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은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은 있을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닐까? 인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희망적인 어떤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요세미티 동쪽에도 파라다이스, 서쪽에도 파라다이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많은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그들의 표정, 모습 등등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고 또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예수님과 한편 강도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낙원이라는 것은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마음 비우고 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무욕 버리고 소유욕 버리고 미움도 원한도 다 버리고 살면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에게 그런 마음 품으라고 이 낙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하고 나라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보면 어떤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는 적어도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파라다이스는 내려놓는 마음이 아니고 들어가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나오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합니다. 제 할머니가 그랬어요. 제 할머니는 평생을 산골에서 호롱불 밑에서만 사신 분인데 제가 시골에서 대구로 진학을 한 후에 평생 처음으로 전기불을 제가 보고 난 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전기불을 얘기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이 말까지 붙였어요. 네 날 놀리제.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네 날 놀리제.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배운 게 없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지만 배운 게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낙원 이야기를 하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식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낙원을 포함한 진리를 제가 비로소 깨닫고서 다시 시골에 내려간 것은 그때로부터 약 15년여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제 할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슬픈 존재예요. 들을 수 있을 때는 네 날 놀리제 하면서 안 듣고 들을 수 없는 나이가 되면 들을 수가 없어서 못 듣는, 참으로 인간은 슬픈 존재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내 두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해서 지나가는 기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내 두 귀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터지는 번개나 천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라면 진작 이 말씀을 들어볼 만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결국은 알게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편안하게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지하게. 그런 게 다 있어? 마음을 이렇게만 바꿔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네 번 나옵니다. 그러나 비록 직접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상은 구원을 뜻하는 말까지 합치면 한 일곱 번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도 사실은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죠.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다른 말이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은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구자 원자 직접 말은 안 해도 그것을 뜻하는 말까지 말씀까지 합치면 최소한 일곱 번이나 구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34절부터 다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에라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놓고서 사람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기도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지옥 갈 사람은 없다는 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지옥을 갔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신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고 아버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어가고 있는 고아원의 빵을 몇 철억을 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고아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면 그 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용서하시고 아버지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부원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먼저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비웃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에 구원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 네가 너를 구원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다음 군인들도 구원을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보라 합니다. 보세요. 이 군인들의 입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한다는 그 말의 단어의 의미는 적어도 생각 속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심리 속에 그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 이 군인들의 입에서도 구원이란 말을 했다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살고 싶습니다. 다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가슴을 찢고 네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고 싶어합니다. 이때 예수님 머리맡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매달아 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주류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인데 이 세 언어로 다 썼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낄낄대면서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낄낄대며 웃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눈을 떠보니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절초풍했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라는 책을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 내려와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침에 이것을 보고서 놀라서 엘리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모든 아람 군대 군인들을 그 순간에 다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찾아왔다고. 여기가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안내해 드리죠 하고는 그 군인들을 전부 이끌고 가서 어디에 가온 어디 가서 눈을 뜨게 하는 건 평양 한복판, 평양 아니고 그저 그러니까 사마리아 적국의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에 가서 눈을 뜨게 한 게 얼마나 기절초풍했겠어요. 눈을 떠보니 평양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그럽니다. 그때 칼을 빼내서 이 군인들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엘리사는 그러지 말라고 배불리 먹여서 자기 나라 고국으로 다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떠나서 저 땅에 가게 되면 저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은혜 없어요. 오늘 이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 뱃말을 달아놓고 낄낄대면서 웃는 것인데 그들이 이 땅 떠나서 저 땅에 가서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 계실 터인데 그때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세제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도 군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욕설과 함께 한 말입니다. 저주, 욕설의 말 속에 같이 섞어서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강도의 입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렇게 오늘 예수님 주변에서 구원이란 말을 그렇게 다 한마디씩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일체 아무런 response, 반응을 보이시지 않아요. 이들이 구원이란 말을 했지만 이들이 한 말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보라 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를 내려와 버리셨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못 됩니다. 메시아는 남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지 자신을 살리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일체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가 입을 열었을 때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사람도 구원에 관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틀립니다. 이 한강도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네가 너를 구원해보라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일체 반응을 보이시지 않아 하셨는데 이 강도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떠하든 그 때가 어떠하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세요. 보이십니다. 바로 이 강도, 참 이 강도에게 자좀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 강도는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다른 쪽 강도를 꾸짖습니다. 네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알지 못하고 또는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왔기에 오늘 이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는 이 강도가 그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자신이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낙원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뭐 죄인도 들어가고 뭐 이 사람도 다 들어가면 그게 무슨 낙원이요? 낙원은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원에서 눈을 뜨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우리가 좀 곰곰이 곰씹어 볼 만한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누군가가 우리를 오래오래 기억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안 해줍니다. 기억 안 해줍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잠깐 기억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 이상 기억해 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괘씸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두고두고 오래오래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을 초능력자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만,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만, 괘씸한 놈들이란 말하지 않을 정도만, 그 정도만 기억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두셔야 그 다음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기억장치를 그 정도로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맙시다. 기억해 줄 줄 알고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술 맡은 바로의 관원이 들어와서 자기 꿈 얘기를 하길래 꿈 해몽 다 해줬더니 그 사람이 꿈 해몽 받은 대로 나가서 바로 왕궁에 그 자리에 다시 복직하게 됐어요. 그때 나갈 때에 요셉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바로 왕궁에 돌아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요, 나가기가 무섭게 잊어버려요. 기억 안 해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기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가끔 혼자 웃을 때가 들어있는데 이사야서 49장을 읽다가도 그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말씀에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말이죠. 혹시나 나를 잊어버리실까 봐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애서 내 이름을 새기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습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요. 혹시나 잊으실까 봐 당신 자신의 손바닥에 철필이었는지 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이름을 새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눈물도 나고 우습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기억해 주십니다.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참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강도는 오늘 낙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2부 예배에서는 이 강도 놈은 이렇게 했어요. 아, 이놈은 뭐 이놈이라 해도 되지 뭐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오늘 낙원에 들어간다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오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입에서 오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영원한 오늘, 덕분에 이 강도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 제 기억에 이 세상에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정도로 개인적인 확답을 받은 사람이 이 강도 외에 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확답을, 나와 함께 라는 확답을 받았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죠. 예수 믿게 된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라고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 본 적도 없네요. 세례식, 침례식, 성찬식 같은 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지의 손에 돈 1푼이라도 쥐어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일이라고는 그저 죽이고 급탈하고 강간 아니면 강도질 한 것뿐인데, 그런데도 주님은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도 의미가 있어요. 너는 연옥에 내려가 좀 이따 오너라 그러시지 않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은 중간 단계인 연옥에 가서 좀 정화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위로 올려보낸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낙원으로 직행하여.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직행합니다. 어떻게 이 강도는 이런 특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미국의 아토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도가 회개한 것은 그날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강도는 그날 어두움이 임하기 전,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승리의 말씀이 있기 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기 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기 전, 그리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다 하는 백부장의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강도를 회개케 하심으로써 그의 주권적인 은혜가 위대하게 되고 또 그의 주권적인 능력이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식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 강도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어떤 육체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도록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장차 어디서 눈을 뜨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당신은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사랑하는 패턴과 스타일을 따라서 그냥 다람쥐 채파기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도 기억해 주옵소서, 내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진실되게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당신의 손을 예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당신도 구원하여 낙원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을 향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려 애셨었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셔야 하고 하실 수 있고 하고 싶으신 그 한 가지를 운명하시기 몇 시간 전에도 그것도 십자가라는 그런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내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요,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한두 가지라도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공통적인 우리 모두의 공통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해서는 이 선교사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이 생수강에 몸을 담았다면 이 선교 사명에 다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기도로 물질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교회의 공통 사명은 공통으로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